여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겼냐면 군대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철도 교통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은 기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탱크 하나만 옮기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이 철도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건설 기계까지 붙어주면 우리나라의 좋은 업종을 더 이상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는 지경.
10개 넘어갑니다.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전력기기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건설기계도 잘 팔리는데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건설기계를 산다 그러는 걸까요? 이조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일단 그 건설기계가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잘 팔리는 거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근데 이것도 뭐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네. 아프리카가 금광을 캐고 있다는
금광을
거죠.
금광을 캐고 있다는 거죠.
금광을 캐려 그러는데 한국 건설기계가 짱이더라.
그렇죠. 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준비한 거는 사실 아프리카 못지않게 유럽 쪽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유럽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 건설기계를 이렇게 사가냐.
유럽에도 금광이 발견됐습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유럽은 저는 그것보다 금광보다도 저는 더 특이했던 게 유럽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보세요. 0% 초반이에요. 0.1%예요. 그럼 사실 성장도 안 하는 국가에서 도대체 뭘 한다고 이게 건설기계는 얼마나 많이 사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예. 제가 지금 표는 이건 제가 그 무역협회 통계 자료를 제가 직접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1등은 당연히 언제나 변함없이 미국인데 예. 2위가 항상 벨기에입니다. 근데 그 벨기에가 사실 유럽의 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벨기에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수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EU 국가 중에 벨기에만 있군요.
아, 그렇죠. 뭐 다른 국가들도 직수출하는 것도 있어서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쪽 벨기에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벨기에가 2025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예. 2026년도 제가 1월부터 3월까지만 정리를 했는데 같은 동기 대비했을 때 벨기에가 또 올해도 43%나 급증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보면은 유럽 쪽이 팬데믹 때 저금리에서 막 돈 막 뿌렸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공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아직 정상화되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2025년과 2026년에 이렇게 40%씩 2년 연속 반등을 하는 걸 보니 예.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HD 건설기계의 실적을 보더라도 다른 데도 잘 나갑니다. 뭐 북미 26%, 중남미 46%, 중남미도 광산입니다. 아. 중남미도 광산인데.
와, 근데 우리가 맨날 반도체 잘 나간다고 뭐 전년 대비해서 100%를 기분빵으로 깔고 가는데 네. 이게 저 40% 50%씩 성장하는 게 이게 예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총 매출액 합계가 거의 30%가 그렇죠. 늘었는데 네. 와,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좋은 업종이 많어.
많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보면은 이게 MEAF가 중동 아프리카인데 이거 네. 68%, 이거는 제가 전 콘텐츠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거의 60%입니다. 유럽에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유럽 경기를 한번 봤어요. 유럽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GDP 성장률이 지금 0.1%에서 0.2%를 못 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 GDP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전체 GDP는 떨어지지만 그러면 건설만이라도 좋나? GDP를 그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예. 건설만이라도 좀 좋은가 싶어서 유로존 건설 PMI 구매 관리자 지수를 봤더니 40.7이에요. 이거 기준선이 50입니다. 그래서 그쵸. 50 이하면 위축이고 50 이상일 때가 사실 확장인데
심지어 40 위에 가면은 그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50 안 되는
50 된 적이 없어.
50 된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뭐냐고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일단 제가 취재를 했을 때에도 유럽에서 전반적인 건설이 다 좋은 게 아닌데 네. 특정 건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 특정 건설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까는 거 하나. 그거랑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신재생 에너지 그럴 법해. 두 번째가 좀 특이했는데 온갖 도로 철도 공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인프라?
그걸 한번 오늘 그게 좀 재밌어서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 유럽 연합에는요, 범 유럽 교통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텐티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아, 텐트 같다, 텐트.
텐트. 근데 네. 이게 시작할 때에는 뭐였었냐면, 이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네. 처음에는 유럽 연합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자고 해서, 그럼 유럽 연합 내에서 물류가 옮겨질 때 굉장히 수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물류망으로 연결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작은 이랬었는데.
거의 EU 처음 만들 때부터 하던 거네.
맞아요. 90년대가 그래요. 네, 네, 네. 처음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요게 달라졌습니다. 군사이동성 2.0이라고 해서, 그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무슨 예, 예. 문제점이 생겼냐면
탱크가 못 가.
예. 그리고 장비 군대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있는 이 철도 교통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은 기존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탱크 하나만 옮기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예. 그렇죠. 도로도 마찬가지.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가 아, 예. 근데 도로도 우리가 적정 하중을 계산해서 만들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민간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터널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터널도 규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철도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프라가 지금 군사 이동, 그러니까 밀리터리 모빌리티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올해 안에 유럽 전역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2023년까지 군사 모빌리티 예산을 기존에 비해서 10배 증액으로 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유럽 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유럽의 어떤 그 교통망과 철도망이 상당히 크게 고쳐져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 거고요. 브레너 베이스 터널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64km짜리 터널이 지금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고 있어요. 이 드릴로 이렇게 막 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메시나 카타니아 고속철도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철도랑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모빌리티 2.0, 밀리터리 모빌리티 2.0 때문에 전수 조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개선이 또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거 있는데, 네? 와, 난 이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주호 기자 얘기랑 이렇게 연결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은. 유럽에서 국방비를 많이 늘리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토 니네가 스스로 방위해라 그래서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뭐 2% 이상으로 늘려라 해서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그렇게 안 늘렸던 이유는 국방은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축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복지 예산 쓰고 뭐 이런 데다 썼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국방비를 쓰려면은 솔직히 위협을 느끼긴 하지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생각을 서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민간 군용 이중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국방비로 친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국가들이 원래 도로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거 안 깔고 있었던 도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인프라가.
그렇죠.
근데 국방비를 증액하라 그러니까 국방비랍시고 그동안 밀어놨던 인프라 투자를 한다.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아,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건설기계 대산다고?
이게 작년에 개정되어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러우전쟁 터지자마자 모빌리티 2.0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 개정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 개선 그러니까 할 때에는 말씀하셨던 이중 용도로 디자인하자라고 예, 예.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데 진짜 연결되네요. 딱 그 얘기네요.
아, 저 그렇고 아 그 또 유럽도 그냥 또 무기 산답시고 아 그때는 그냥 방산 안 산다. 네네. 뭐 자기네 원래 있던 거 갈아 끼고 하는데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기도 하고 안 쓰려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 노후 인프라라.
네네.
그냥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뭐 돈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게 또 EU에서 또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옳았구나 그러고서 나 국방비 올라간 거 나중에 다 계산해 보면 다 도로 지은 돈일 거라고
그럴 수도 근데, 있... 와, 그 얘기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건설 기계. 오.
거기다 이제 또 하나가
건설 기계가 좀... 방위 산업 테마주라는 거죠.
아, 그러네. 오. 그러네요. 그 건설 기계가 방위 산업 테마주. 철도 교통 뭐 이쪽 인프라가 이미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뭐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 맥락이 있더라고요. 이 경제 회복 기금이라고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 회복하자고 유럽 연합에서 만든 기금이에요. 네. 총 기금은 한 8천억 유로 정도가 되는데 우와. 그래서 그 중에 아 우리 그 유럽이 지금 망가졌고 팬데믹 때문에 지금 경제가 다 죽었고 이거 회복시킨다고 해서 대략 90% 정도의 기금을 RFF라고 하는 복구 및 회복력 기금으로 지금 그 저기 배정을 해놨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배정해놓고 나서 러우전쟁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파워 EU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자. 에너지 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야 그럼 이 돈은 또 어디서 나니? 라고 해서 이 RRF 복구 및 회복력 기금을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회복 기금을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가스가 막히니까 네. 야 그럼 우리 재생에너지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네. 돈이 없어. 그럼 야 우리 코로나19 때 하기로 한 거 이걸로 하자.
맞아요. 그래서 많이 겹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돈 나오는 구멍이 많이 겹치는데 이게 제가 2026년 4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는지 보니 대략 4천억 유로 정도 집행이 됐다고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계획이 나오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실행됐는지 보통 계획 나오고 실행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6월 10일 기준으로 진짜 실제로 4천억 유로 정도가 집행이 됐다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건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러시아산 석유의 의존도가 가스 수입 비중이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5%에서 2025년 기준으로 12%로 줄어들었고요. 러시아산 석유는 27%에서 2%로 거의 줄어들었고 러시아산 석탄은 아예 에너지 믹스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금 집행이 실제 건설 토목 건설로 이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2021년 이후에 26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 태양광이 204기가와트, 풍력이 57기가와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력과 태양광이 EU 전체 전력의 31%를 차지해서 화석연료를 추월을 했고 이 신재생 에너지 연결을 하기 위한 그리드 건설까지 있었을 테니까 네. 실제로 2022년 이후에 4천억 유로 정도의 돈이 투입됐고 그것이 물론 신재생 에너지 까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었겠지만 예. 거기에서 결국은 막 땅 파고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건설 기계들도 꽤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냐? 사실 그 앞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망은 되고 있어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실제로 어떤 자금을 끌어들여서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AEA에서는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25년에 유럽연합이 연평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연평균 3,450억 유로 정도를 지출을 했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그 Fit for 50 있잖아요. 그거 목표 맞추려면 연평균 6,600억 유로의 투자는 더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그걸 설치하기 위한 건설, 그걸 설치하기 위한 그리드 연결을 위한 건설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도대체 지표는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건설 PMI는
왜 안 좋냐 예, 그거죠. 예. 거기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일 프로젝트로 봤을 때에는 단일 프로젝트는 금액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주택 시장을 못 넘어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유럽 지역이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부진한 거는 아무리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표에는 표시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대부분 이제 공공 자금인 거고 네. 그 인프라 관련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민간 시장에서의 건설은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할 건데 네. 그 민간 시장이 훨씬 큰데 민간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 네. 건설업은 안 좋다.
그렇죠. 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자재 에너지 비용이 또 급증을 하고 그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원자재 비용 높아졌죠. 에너지 비용 높아졌죠. 그리고 건설 기계도 약간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그러니까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야 디젤을 세금을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디젤이 원래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연료 가격에 좀 연동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디젤 가격 비싸지면 확실히 조금 수요가 약간 위축되는 건 있긴 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큰 돈을 딱 주고 아, 지금부터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 막 쓰잖아요, 돈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신청하면 프로젝트 달성률에 따라서 마일스톤 방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입되는 돈의 규모에 비해서 실제 지표로 도출되는 숫자는 약간 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표만 보고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무엇을 또 봤냐면 최근 중국의 3대 그 중장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거의 글로벌 순위로 보더라도 거의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우리가 이제 구조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 전력기기다.
네.
그러면은 이 전력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맞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네.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그 군사 안보적으로나 경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좀 배제한 제조업 쪽이
그렇죠.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건설기기 얘기하면서도 혹시 뭐 중국산 더 싸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국산이 저렴한 제품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중국산 제품들이 최근에 일제히 3에서 5% 정도의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가격을 올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업계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가격 인상이 일단 가능하다는 건 원론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걸 의미하는 바다.
아.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물론 캐터필라나 뭐 존디어라든지 이런 그 거대하고 비싼 볼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가격 올려서 전가하죠. 그런데
네.
중국 업체마저도 가격을 올렸을 때 이게 소비자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는 거는 분명히 이건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업계에 계신 분이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우리도 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가격 전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도 가격 전가 가능한 정도의 수급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해서 물론 지금 좀 변수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기금 있잖아요.
예.
그게 2026년에 만료가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료가 됐을 때에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할 수 있는 큰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유럽연합 내에서 큰 국가들이 뭔가를 재정 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재정 지출을 실제 실행하는지 여부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야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럽 시장의 한 40% 50%대의 이 수출 성장률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 전쟁이 끝나야 재건 수요도 재건 수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유를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예.
아무리 재건 수요를 기다리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 장비 수입해갖고 기름값 때문에 막 비용 비싸지게 되면은 일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네.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
그래서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
결국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내에서 독일 프랑스와 같은 큰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환경은 조성이 됐어요.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그 국가별로 그다음에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분명히 성장세는 있는데 이게 구조적 성장인지
네.
아니면은 이벤트성 성장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건설기계까지 붙어주면
네.
우리나라의 좋은 업종을 더 이상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는 지경
10개 넘어갑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 통계도 15대 주력 수출 품목에서 20대 주력 수출 품목으로 범위를 넓혔잖아요. 손가락으로 이제 못 셉니다.
아.
발가락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런 작은 업종들도 좋으면 물론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반도체가 좀 많이 비싸다 싶으면은 그 낙수효과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장에다가 이런 업종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더라도 나머지 업종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돼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건이었습니다.